Korean non-blockbusters we can't miss.
Unfortunately, 흥행은 실패했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진품 영화를 찾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는 염현아입니다. 숨은 진품 영화 찾기. 오늘은 2016 호주 한국영화제에 초청돼 시드니를 방문한 한국영화의 거장 이준익 감독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이준익입니다. 이번에 호주 한국영화제 사도와 동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2016 호주 한국영화제에 초청된 이준익 감독의 2015년도 영화 사도와 2016년도 저예산 영화 동주는 시드니에서도 두 편 모두 거의 전성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준익 감독은 왕의 남자, 사도, 동주 등 유난히 시대극을 많이 연출했고 역사극을 연출할 때마다 항상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선왕실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꼽히는 사도세자와 영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사도는 개봉함과 동시에 사학계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정치적 살인이냐, 부자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비극이냐 하는 등의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준익 감독은 이러한 논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작품 속에선 사도세자와 영조 두 부자 간의 관계에 치중하여 그렸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사도라는 영화를 놓고 사도 한 사람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아버지 영조, 또 사도의 아들 정조, 그리고 그 시대 25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대부 간의 권력 관계, 뭐 노론이라든가 남인이라든가, 지금 제가 찍은 사도 이전까지는 사도세자를 정치적 맥락에서 표현을 하는 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 맥락으로 사도를 또 그린다면은 새로운 사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가족사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래야 뭔가 새로운 사도라는 영화의 관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단순 가족사로만 이야기를 끄고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군데군데 그 주변의 권력 관계에 대한 표현도 놓치지 않고 표현했으나 어쨌든 주된 드라마 라인은 가족사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요 정도가 이제 지금의 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 기록에 보면은 사도세자가 국내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만 100명이 넘는 그런 미치광이로 묘사되어 있는데 영화에서는 뭐 한 명 정도 살해를 하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 아니면 또 감정적인 어떤 동정이 좀 많지 않느냐라는 것도 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사도세자가 백몇십 명을 죽이는 것은 후기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두 살 때부터 죽기 전까지 약 20여 년을 그리는데 뭐 사람이 날 때부터 미쳐서 태어나가지고 미치광이가 되는 일은 없죠. 다 미치광이가 돼서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떠한 사연과 이유가 있었을까가 이 영화의 맥락의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치광이 부분에 대한 표현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정상인으로 그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야기 맥락 안에서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독립영화가 크게 발전하면서 많은 관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지만 일반 극장에선 여전히 찾기 힘들고 독립영화만을 위한 독립영화 상영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예산 독립영화 동주는 누적 관객 수 100만을 훌쩍 넘으며 독립영화로서는 아주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행간에서는 유명 감독인 이준익 감독의 작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주는 독립영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립영화는 순수하게 독립자본으로 만들었을 때 독립영화인데 동주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투자사가 있고 배급사가 있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독립영화는 아닌데 어쨌든 흑백영화고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독립영화와 같은 어떤 유통 방식 안에서 큰 마케팅 비용을 안 쓰고 전개된 부분도 있긴 하죠. 하지만 뭐 이 영화가 100만이 넘고 그것은 뭐 이준익 때문이다. 물론 그것 때문에 얻은 뭐 효과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를 해도 50만이 마케팅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고, 하지만 아무리 뭐 광고를 많이 하고 비용을 많이 쓴다고 해도 영화의 진정성이, 특히 윤동주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을 때 관객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뭐 100만 명 이상이 관객이 들 리는 없을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그렇다고 만든 제가 뭐 이 영화가 진정성이 좋습니다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만들려고 할 때의 마음이 상업 영화의 목적을 가지고 윤동주 시인을 그린다는 것은 좀 불손하다. 왜, 그분은 어쨌든 후쿠오카 감옥에서 28살에 부당한 어떤 형을 마치지도 못하면서까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분의 삶을 영화로 하면서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나 어떤 불손한 태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찍었던 배우와 스태프들이 온전하게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아마 나름 또 의미 있는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동주를 위해 더 많은 독립영화 상영관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준익 감독은 다른 독립영화들의 기회를 뺏고 싶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상영관을 추가 신청해 더 많은 관객이 동주를 봤더라면 그가 늘 말해왔듯 이 작품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을 테지만, 이준익 감독은 극장만이 영화가 관객에게 다가가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 수는 큰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도 동주란 영화가 계속해서 회자될 거란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어쨌든 저는 상업영화권에서 활동하는 감독이고 또 저 말고 많은 수많은 감독들이 독립영화 분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독립영화 상영관을 상업영화는 제가 거기까지 배급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기존의 상업영화관 내에서 결과를 맞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안에서 그런 해프닝이 아마 있었죠. 그건 큰 의미 없는 게, 영화를 극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극장에서 많이 보면 훨씬 더 영화 산업에 보탬이 되고, 또 그 관객조차도 자기가 시간과 돈을 노력을 통해서 극장에서 영화를 봤을 때의 그 영화가 자기한테 남는 방식이 훨씬 더 소중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중에 이제 IPTV라든가 또 VOD로 충분히 다시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내년이면 또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에요. 또 광복절 때마다 또 이제 동주라는 영화는 거론될 것이고, 그것이 꼭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뿐이 아니라 어쩌면 10년 후, 어쩌면 20년 후의 젊은이에게도 윤동주라는 시인을 중학교 때부터 배울 텐데, 그 시인의 삶을 보는 과정 안에서 또 송몽규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은 어느 시대나 젊은이는 시대와의 불화를 겪고 있는 것이고, 그 불화를 겪으면서 용기를 갖는 대상이 때로는 동주, 때로는 몽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극장에서 안 봐도 된다라는 거지.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동주로 대상을 수상한 이준익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영화 동주가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 이 시대의 송몽규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는 시로 자신을 반성하는 윤동주의 모습도, 선봉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송몽규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든 게 바로 현실이죠. 이준익 감독은 이 점에 동의한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의 젊은이들 탓이 아니라고 봐요. 인류 문명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류 문명이 어쨌든 자본주의로 합의를 한 것이고, 그 자본주의의 현재성이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어떤 세상에 대한 분노와 부조리에 대한 어떤 그 저항, 그런 것들이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이 자본주의 자체가. 뭐 어쩌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아까 윤동주와 송몽규와 같은 어떤 시대정신이 없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음 시대가 되면, 다음 세대가 되면 분명히 또 다른 송몽규, 또 다른 윤동주가 나타나는 그런 젊은이들의 시대가 오리라는 희망은 있다. 지금은 아닐지언정. 지금이 아닌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이준익 감독은 청년들에게 꿈을 강요하는 이 시대의 어른들이 청년들의 진정한 꿈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감독의 꿈은 항상 눈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꿈을 강요하는 것은 길을 상실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 꿈이라는 것은 서서히 세상을 경험하는 과정 안에서 구체화되는 것이 꿈이지, 아직 경험도 제대로 쌓이지 않았는데 어떠한 표상과 같은 꿈을 자꾸 강요해서 마치 나도 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선택이 그 다음 삶을 다 박탈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왜 꿈을 꼭 가져야 돼? 이미 꿈을 이룬 거 아닌가? 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이름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이미 꿈을 이룬 거야. 이 꿈이 상하지 않게 온전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꿈에 대한 예의지, 마치 너는 꿈이 왜 없어? 너 꿈이 있어야지 하는 어른의 말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안 좋은 거라고. 그 정도가 내가 꿈에 대한 생각이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다 라는 것이 제가 소위 꿈이라고 말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주하고 서울하고 한 9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시차는 1시간밖에 안 되고 먼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에요. 시차 때문에 여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중국인도 많고 또 다른 민족들이 많은데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난 항상 생각을 해요. 그것이 때로는 못나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잘나 보일 때도 있는데 사도나 동주나 또 그 이전에 수많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비극들, 그 아픔과 슬픔들이 지금 현재 나의 아픔과 슬픔보다 훨씬 더 컸고 그것에 힘입어서 내가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거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런 굴곡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과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멋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진품 영화 찾기. 오늘은 시대극 사극의 명장 이준익 감독을 만나 그의 영화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염현아였습니다.